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M TV.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우리는 2장 3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돼서 6일 동안 창조를 다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창조는 안식으로 끝이 납니다. 진정한 안식은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숙함이 없습니다. 불균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이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는 어떻게 회복합니까? 안식을 통해서 회복합니다. 이 안식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그 유행하는 성경 공부 중에 하나가 안식 성경 공부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안식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나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안식을 통하여 창조의 세계로 여러분이 나가기를 바라고, 무너졌던 건강도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사업의 회복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가정의 회복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일날의 비결입니다.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의 사이에 34절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3번 나옵니다. 거의 매절에 한 번씩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만큼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이 중심인 그런 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과 3절과 4절이 분기점입니다. 2장 4절에 가면은 지금까지 창조에 대한 설명의 각도가 다르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천지 창조라는 큰 파노라마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들어가면은 갑자기 그 장면이 바뀌고 앵글이 바뀌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중에서 한 점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4절 이후 이야기입니다. 그 스포트라이트는 어디에 비춰지는가? 그것은 하늘의 별도, 해도, 달도 아닙니다. 은하계도 아닙니다. 그것은 빛도 아니고, 그것은 또 궁창이나 바다나 땅이나 풀이나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것은 사람입니다. 1장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있고 2장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창조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스포트라이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대상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2장 4절로부터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1장의 천지창조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장의 천지창조와 2장 4절의 천지창조는 좀 갈등을 느끼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앵글의 문제입니다. 보는 관점과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천지창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이 위대한 천지창조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지만은 이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창조의 설명을 새롭게 해가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엘로힘입니다. 장엄하고 능력있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은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의 단어 선택이 달라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로 쭉 용어가 바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표현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이후부터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1장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창조지만은 4절 이후부터는 인간의 창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얘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1장의 천지 창조와 보면은 하나님이 다 만들으셨는데 왜 비가 났다는 얘기일까? 풀을 만들었다는데 여기는 왜 초목이 없을까? 채소가 없을까? 이것은 다른 기록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각도와 설명하는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업가가 공장을 짓습니다. 공장에 기계 설비를 합니다. 기계 설비를 할 때 여러 가지 기계가 다 들어갑니다. 기계 설비가 들어갔다고 해서 당장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완성되었다고 그 부품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 설계사가 원하는 대로 공장의 기계가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계와 기계 사이에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기계만 돌아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면서 창조의 완벽한 창조를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운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운행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에는 창조의 모든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구름이 떨어져서 비가 오도록 이런 모든 원리를 다 만들어 주셨지만 아직 비가 오지 않는 이제 곧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대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은 또 바위를 만들어 지구를 만들고 지구 위에 적당한 부드러운 흙을 만들어서 모든 산천초목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탄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경작할 것도 없고 아직 채소도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그러나 인간이 나타나면 그 인간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런 일이 시작이 초목이 아직 없었고 채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안개만 수분으로 형성된 안개만 이 지구 위에 자욱하게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는 1장과 달리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한 그 곳에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두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상태를 이렇게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 하늘의 바다의 고기와 육축들을 다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책임자로서 창조의 클라이막스로서 인간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운행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되어야만, 완성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창조물은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장 27절, 지난 그 1장에서 인간에 대한 창조의 계략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여러분, 창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창조물은 인간입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식물이 아닙니다. 땅과 하늘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생각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살해야 할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배고파도 먹어야 할 특권이 있는 존재예요. 살아야 할 그런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1장 27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인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인간을 동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개나 돼지처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도 양심의 갈등이 없지요.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죠. 하나님의 피조물,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인간을 취급하지 않지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식은 그 부모를 닮았죠. 누구든지 제 아들을 보면 하용조 목사 아들이라고 금방 알아요. 제 아들이니까. 제 딸을 보면 누군가 금방 내 딸이라고 하면 아,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은 부모를 닮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인간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래 맞아, 저 사람은 하나님 딸이야. 그 얼굴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 얼굴 보면 꼭 개 같아요. 어떤 사람 얼굴 보면 돼지 같아. 인간이 아니 무섭고 복수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있어요. 1장 27절인데요. 사람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무엇과 무엇으로? 남자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한 똑같은 성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기능이나 역할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첫째 원리는 인간은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고귀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동성으로 하시고 양성으로 만들었다.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이 남자와 여자의 양성을 혼돈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혹시 오늘 제 설교에 상처받는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장을 한다든지 남자가 여자적인 취향을 갖는다든지 그러는 분들은 제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위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유혹입니다. 요즘 보니까 남자들도 여자처럼 머리를 이렇게 뒤에 묶어가지고 다녀요.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외국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축구 선수가 이걸 탁 묶고 달리면 굉장히 멋있어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유혹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유니섹스예요. 다 남자 옷도 여자가 있고 여자 옷도 남자가 있고, 여러분, 이것이 문화적인 하나의 유행의 현상이기 때문에 뭐 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예. 근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튀는 줄 아세요? 동성연애로 튀는 거예요. 남자가 자꾸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면 남자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성생활하고 여자끼리 성생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여자들 보면 형 그러더라고. 남자한테 형이 아니에요, 오빠예요. 근데 형 그런다고요. 이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아주 좀 그것도 언어의 패션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는 참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여자는 여자가 되셔야 돼요. 남자는 남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문화는 남자 여자를 다 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짐승같이 개같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연결돼서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는 얘기를 이제 2장 7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장 7절. 창조에 대한 대략을 다시 설명을 하고, 인간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운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도 오지 않았고, 초목도, 채소도 만들어지지 않는, 이제 누가 출현하기를 기다리느냐 하면은 온 우주는 인간이 출현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2장 7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남자와 여자로 지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2장 7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흙이란 땅에서 오는 물질입니다. 먼지, 티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예가가 흙으로 도자기를 본을 따서 잘 만족하게 만들어지면 불에 넣어서 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미에서는 오장육부, 또 뼈와 피와 혈, 그 다음에 모든 신경계통을 다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살, 이런 것들. 우리는 건강할 때는 인간이 흙으로 생겼다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겪으면 내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특별히 병에 들면 그걸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흙에다가 뭐 향수도 바르고 그냥 비싼 거 많이 바르고, 꼭 알아두세요. 그 흙이에요, 흙. 뭐 이것저것 걸치고 다니는데 그게 다 흙이에요. 이 흙이에요, 흙. 인간은 흙이에요. 욥이 건강할 때는 몰랐다가 악창이 나고 고통의 극한에 들어갈 때 내가 흙이구나 하는 걸 계속 묵상을 합니다. 욥기 14장 19절에 보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는 자이거늘. 참 재밌어요. 인간은 하루살이에 눌려 죽는데 티끌이 되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다. 그렇죠. 죽으면 다 티끌 되는 거죠. 욥기 10장 9절에 기여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다. 인간이 아프면요, 이게 다 흙이라는 걸 알아요. 죽음에 가까우면 이게 다 흙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별게 없어요. 그래서요, 안심하고 화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장해도 괜찮아요. 아, 부활할 때 어떡하냐고요? 그냥 몸에 들어가도 흙 속 들어가면 다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활할 때는 그게 다 다시 새 몸을 입게 되는 줄로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내셨느니라. 예수와 우리와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땅에서 왔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인간이 흙이냐? 아니죠. 인간은 흙이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흙에다가 부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흙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흙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흙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물질과 세상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피곤하면 자야 합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부인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밥은 꼭 잡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이 뭐냐면 인간의 몸은 떡으로 살지만은 인간의 영은 떡으로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은 무엇입니까? 몸이 육신이 세상과 물질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영, 성령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몸뚱아리는 있어요. 세상은 잘 알아요. 물질은 잘 알아요. 쾌락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은 무지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인간은 흙이지만 흙만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흙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성령과 연결해서 만들어진 존재를 뭐라고 말하는가? 생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영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흙과 하나님의 영이 부딪혀서 만들어진 살아있는 혼, 소울이에요. 이 혼은 영이 아닙니다. 물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것이 바로 인간 소울입니다. 몸은 세상과 물질의 통로입니다. 육체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소울, 인간은 누구와의 통로입니까? 자아와의 통로입니다. 나와의 통로가 나와의 통로가 소울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완벽한 물질에 완벽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불안전이나 고통이 전혀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과 갈등과 죽음이 시작됩니다. 자, 몸뚱아리는 있습니다. 근데 몸뚱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할 영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남은 게 뭐냐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소울은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만 그 소울은 자기 기능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방황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시상에 나타나는 모든 소설의 주제는 바로 이 고독한 인간의 절규인 것입니다.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상실해버린 사람은 마치 길을 잃어버린 배와 같은 것입니다. 각인 가는데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왜 사는지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동물같이 살아가는데 동물처럼 살아가면서도 또 그렇게 못 사는 게 인간이에요. 동물처럼 살다가도 자기는 동물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죽음이 오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기 영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회복은, 인간의 진정한 다시 제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시작하십니다. 구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지금까지는 세상의 기쁨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만 경험하던 사람이 부활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부활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게 돼서 본래 창조했던 그 인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고독하고 외롭고 죽음과 절망과 좌절과 허무의 강을 건너고 있던 이 자아는, 이 소울은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용기를 갖게 되고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고 절망에서 살아나게 되고 병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모든 사탄의 세력에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고 다시 축복된 인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 교회를 나오시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접촉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왜 자꾸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믿으세요. 내가 자꾸 그러잖아요.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잃어버렸던 그 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회복이 되어야 내 육신도 살고 내 자아, 인격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몸은 세상과의 천혈이요, 내 영은 하나님과의 천혈이지, 혼은 자아와의 천혈이에요. 그 진짜 자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이 니고데모 젊은 지성인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거듭나라고는 예수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정도밖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죠. 내 안에 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면 인간도 회복되고 인격도 회복되고 육신도 회복되고 내 영과 육과 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육만도 아니요, 영만도 아니요. 혼만도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만들어질 때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 TV.